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광고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예배 후에 우리 교육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첫 단추가 있는데요. 부서별로 두 분씩 가셔서요. 식당에 가면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을 꼭 받아가셔서 부서별로 우리 피택자 교육하는 그 시간에 부서별로 모임을 하는데 그때 간식을 드실 수 있도록 꼭 두 분씩 식당에 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룻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헤세드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좀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애매한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인애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요,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실함, 어떤 분은 충성, 어떤 분은 사랑,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뜻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뜻이 있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말은 이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충성을 다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때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오직 마음으로 남을 사랑한다 그런 뜻. 또한 이웃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엇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 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대학을 놓고 선택을 합니다. 직장을 놓고 두고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중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그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실수 가능하고 실수해도 수정 가능한 그런 일들은 괜찮지만 그 일들이 일생을 좌우할 때는 그 선택을 할 때 그냥 대충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평생 구원을 보장받는 그런 일회용 티켓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본받고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 신앙이 성숙했다, 이 성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 방법은요,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면, 기도하다가도 내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면 내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해서 그것으로 확신을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보다는 예배 공동체에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의존해서 길을 밝히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뜻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할 때는 시간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결코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선택의 길로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가구는 초라했고 그의 인생은 비참합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연장하는 것조차도 불확실한 이 여인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복된 삶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초지일관은 하나님이 인연으로 주신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 아까 헤세드가 뭐라 그랬죠? 인애, 사랑, 충성, 신실함. 그랬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그 인애의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요약해보면요. 죽음이 우리를 달라놓을 때까지는 결코 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불확실한 그런 결정의 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자신의 헤세드, 자신의 이해를 자신이 가진 그 오신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형으로 주신 그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루스의 선택은 무엇이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루스의 인애, 루스의 그 헤세드는 그 당시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루스 이야기의 서두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편해지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치십니다.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치시고, 그렇다, 보면 이들이 또 고통받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간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행하는 시대,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결국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곳곳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자기 소견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7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분인데. 예,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17대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사상,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적인 이력이 있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 사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사상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거나 흰 고양이거나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흑묘 백묘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중국의 등소평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실용주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냐면요, 그리스 철학 중에 한 학파, 소피스트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진리를 자기의 이익과 실용성이라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상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가감해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좋은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기보다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때가 지나면 또 이 교훈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편리한 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루스의 시어머니는 누구죠? 나오미. 이 나오미는 대표적인 실용주의 자극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평범한 유대인이었는데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상의해보니 모압 지방에 가니 양식이 많다더라. 먹을 것이 많다더라. 우리가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이유는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모압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 자신의 신앙 문제,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부를 수 있는 그 우리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압 지방을 찾았던 것입니다.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친구 관계에서건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서건 눈에 보이는 작은 양식에 눈이 어두웠어서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편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일을 할까 하는 그런 실용적인 결정을 쉽게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더불어서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용적인 선택을 한 나오미의 삶의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끝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선택은 원치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둥인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 결과는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일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이러한 재앙의 가능성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고 안심하고 자만한다가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 맡게 됩니까? 우리의 실용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분께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있다 라고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슬프고 불행한 인생을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결과가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다가오자 자신의 한계를 느껴 실패한 자기 인생을 가리켜 즐겁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롭다, 말하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괴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오미는 이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법도 한데 또다시 실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 나오미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그 나오미 그것은 가만히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땅 베들레헴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양식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다른 데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오면은 양식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베들레헴이든지 거기가 모압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 양식을 쫓아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선택을 거듭하다가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를 비롯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루스의 결정은 그 시대 사람들의 실용적이고 눈에 보이는 인본주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를 중요하게 여긴 결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이것이 룻이 결정하는, 선택하는 어떤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한때는 그런 남편도 있었고요,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요, 이제는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끈으로 두 여인을 데리고 있었지만 그 여인들을 자유롭게 이제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그녀들에게 모압 지방에 남아있기를 간청합니다. 룻과 오르바는요, 똑같이 모압 출신으로 유다 사람과 결혼하고 홀로 된 사람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지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모압 지방에, 자기 고향에 남아있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다 지방으로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재산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리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늙은 나오미를,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굶주림과 버타면서 평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방 사람을 차별하는 유다지방에서 이방인이라고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자신과 재혼할 유다인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생 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늙은 나오미를 봉양하고 자칫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병쓰러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모압 지방에 남아있으면 좀 더 용이합니다. 원래 살던 지방입니다. 모압 사람과 재혼할 길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 친정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지금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룻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까? 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선택 가만히 보면 조금도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나오미를 선택하고 고향을 버리게 됩니다. 결혼하면서 선택했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신앙을 계속하기를 다짐합니다. 낯선 유다세계,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 나라로 가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인연으로 허락하신 이 시어머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과부로서 죽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기에 그러한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는 그 헤세드로 인해, 그 인애의 마음으로 인해 실용적이지는 못해도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나는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르바는 지금까지 걸어온 인연을 무시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오르바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르바를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인생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다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놓여 있다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루시 택한 방법은 자신의 인연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것입니다. 그 노인네, 태어날 때부터 시어머니였나? 헤어지면 남이지. 남편도 없는데 무슨 시어머니야? 헤어지면 누군 남인데. 라는 말을 던지며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편하게 살려면 이렇게 바라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 결정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이익이 결정되면 얼마든지 나오미를 못 본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루스를 딸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딸이 지금 루스의 입장에, 그 입장에 놓여 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겠습니까? 나오미를 따라가면은 평생 그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해야 됩니다. 땅도 없는데, 그 시대는 농사 짓는 시대인데,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부를 해서 먹여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결정을 하라고 가감히 말하겠습니까? 대부분이 실용적인 결정을, 가감히 나오미와 인연을 끊고, 고향으로 돌아오라, 친정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못 본 척 해라. 가슴 아프지만 못 본 척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루스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찍이 대구 시내 한복판 그 봉산동에서 인연을 시작하여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지산동으로 오게 되고 이곳에서 또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도 옮기게 하시고 이렇게 드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보면요 주일학교 교사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주일학교 오리엔테이션 첫 단추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 다 의무적으로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께서도 이 루시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의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보상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 그런 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진 인연이기에 이 드림교회라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붙여진 귀한 생명이기에 실용적인 관점이 아니라 헤세드의 마음 인애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한번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관심 한번 보여주시고요. 가끔 형편이 되시면 간식도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뭐 어떤 대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헤세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주시고 홀로든 나오미에 대한 책임감 위에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의 적은 정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책임 적은 책임 바로 헤세드 위에 자신의 미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르반은 신앙과 상관없이 삶의 확실성 그 확실성을 찾았고요. 우선 신앙의 확실성 가운데 삶의 불확실성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허락한 인연으로 인한 책임 위에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것이 바로 루시입니다. 세 번째, 이 자신의 헤세드, 바로 인애, 바로 신실함,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루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답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녀에게 베푸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룻기를 읽으면서 궁금한 것은 이 책이 과연 루스에 관한 책이냐 아니면 나오미에 관한 책이냐 이것이 궁금해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요 나오미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루스의 이야기의 결론 그 결론을 보면 나오미가 텅 비게 돌아왔지만 다시 풍성해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루스의 인애, 바로 루스의 신실함에서 바로 그렇게 거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룻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 바로 헷세대의 마음을 보이고 사람을 향하여 신실함, 바로 인애의 마음, 그 헷세대의 마음을 보이는 룻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룻의 인애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룻의 행위는 열 아들보다 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아스가 말하는데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의 세대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룻이 헤세드를 보이자 그때부터 역사를 전환시키십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하심을 알고 과감하게 보아스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야 룻을 그에게 보냅니다. 보아스도 이 일들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룻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룻이 있는데요. 룻이 헤세드를 보이지 않아도 될 그 나오미에게 과감하게 헤세드를 보입니다. 자신이 소대보고 뻔하고 자신이 힘들도 뻔하지만 헤세드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시작한 그 룻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셨습니다. 평생 짐이 되고 그의 생활을 제약할 것으로 여겨진 나오미는 오히려 축복의 셈이 되었습니다. 룻이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아스도 어려운 가운데 자기에게 아무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그런데도 룻을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이방 여자이며 아무런 이득이 없는 룻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보아스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손해 입을 것 같아서 자기 기업에 손해를 당할 것 같아서 책임지는 것을 회피합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녀의 모든 불리한 그런 여건 가운데에서도 그녀를 택하게 됩니다. 그 속에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룻도 계하지만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보아스도 기중합니다.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에 동참하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룻의 헤세드를 시작으로 마지막 역사를 이루기까지 보아스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표현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오미를 모시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장되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오르반은 결코 안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자신의 헤세드를 바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녀가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루시의 일에 살다가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루스는 목숨을 다해서 나오미를 섬겼을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그 마음 자체가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급기야 루스는 어떤 일이 이후에 벌어지게 되냐면요.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됩니다. 자신의 헤세드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셔서 이런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귀하게 여기며 나에게 주어진 작은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신실함을 드리는 그 인애의 마음을 품는 헤세드의 마음을 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이기에 하나님은 애타게 자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1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을 거두어야 하는 그런 계산적인 신앙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를 부정하고 새롭다는 이름으로 우리의 책임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시대입니다. 내게 던진 것이 내 살아생전 전혀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실함, 나의 헤세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로 기뻐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그 그릇을 귀하게 해줍시다. 그 그릇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 그 책임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생명도. 이제는 책임과 헌신을 막 헌신자처럼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과 헌신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헤세드로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그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 그릇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이 그릇에 우리의 중심과 신실함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값진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과 그리고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